제가 지난번 드렸던 메시지의 제목은 구원을 받고도 유업을 상실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성도의 유업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서 유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유업 주제는 그렇게 막 쏙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용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주제를 다룬 그 책을 이렇게 본문을 따라서 쭉 보지 않으면은 정리도 잘 안 되고 또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업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구약에서 유업 주제로 나온 책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썼습니다. 유업의 관점에서 본 여호수아서 상하 두 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유업의 주제가 히브리서에 이게 나오죠. 책 전체가 사실은 유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도 유업의 관점에서 본 히브리서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지금 온 거 다 돼 있고요. 언젠가는 출판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선 본문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단어 있죠. 그게 좀, 요즘 좀 유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는데, 기업이라는 말은 뭐 기업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군요. 기본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유업 혹은 상속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상 혹은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씁니까? 이렇게 물려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뭐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런 의미로 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무슨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 집에서 그냥 태어나면 돼요. 그 부모 밑에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 혹은 유업 혹은 기업 이것은 자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러셨거든. 차지하라. 유업이라는 것은 내가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상속과 의미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본절에 뭐, 그 부분을, 기업의 부분을 이렇게 합당하게 하신 그 말에는 합당하게 하신 그 말도 조금, 새겨서 들어야 되거든요. 자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격을 준다는 얘기. 그래서 뭐, 표준 새번역이라든지, 직역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업의 부분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랬는데 그 부분을 얻기에 이 말도 좀 그래요. 그 기업의 부분이라는 것은 몫이란 뜻이에요. 할당된 몫. 그것을 이제 얻기에 우리 얻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이제 이를테면은 감사하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유업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구약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예. 구약에서 이제 시작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이웃에 대한, 이웃에 약속이 있는데, 이웃의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브라함에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는 이웃의 약속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이웃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신령한 복에 대한 하나의 물체적인 화살표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자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격을 주셨어요. 그럼 자격을 주시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어둠의 세력,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출애굽의 이미지잖아요. 한 곳에서 어둠의 세력에 있다가 바로라는 그 세속의 왕, 사탄의 앞잡이의 손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이 출애굽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흑암의 왕국에 있던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가나안 유업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우리 신약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새 나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된 유업을 받는 공동상속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공동상속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상속받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 우주의 상속을 함께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공동상속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포함된다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우리의 신분은 로열 패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로열이니까 로열의 왕권에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이런 유업의 자격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죠, 뭐 간단하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위치 그로 이렇게 있지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업에 있어서 이런 순차적인 것을 이렇게 헷갈리면 이해가 안 되거나 오해되고 막 그냥 섞여버려요. 혼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유업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로열 패밀리의 멤버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격이 있다고 해서 유업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격을 활용하고 사용해서 내가 약속받은 유업을 취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듯이. 그것을 일종의 쟁취하는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 유업의 획득을 위한 싸움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유업 제자가 정말 오해받기 쉬워서 이 전화기가 사실 굉장히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에서 60년대 후반하고 그때부터 70년대 이후로 이 부흥사들이 주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축복 신앙을 우리나라 전 교회를 다니면서 전했어요. 근데 그 부흥사들이 얘기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아주 큰 상을 받는다. 너무도 유치하게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유업이다, 상이다, 뭐 상급이다 이런 말 하면 그냥 식상해버려요. 뭐 이를테면 목사 대접 잘하면 사업 잘 되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무병장수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11조, 뭐 건축헌금 이런 거 잘 내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무슨 뭐 호화 맨션에서 산다.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아주 그건 뭐 말도 안 된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유치한 상급 설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어. 아직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다른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의식 있는 분들은 그런 걸 듣고 아니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이 유치한 세속 종교 이 만몸주의 물질주의로 변질시켰다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뭐 그런 비판 받아서 당연하죠,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돈신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건 내복 주세요, 내복 챙기러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그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상급 교리는 복음의 왜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고 칩시다. 이 상급 교리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처럼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그 비복음적인 종말론자들, 뭐 세상 이제 뭐 끝날 때 됐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 예수님 모신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 주장이 번번이 틀리잖아요. 예수님 뭐 몇 년도 언제 오신다. 항상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도 그냥 아주 실망하고 그 후로는 예수님의 재림 자체의 스위치를 끄고 살아요. 그래도 성경의 진리인 예수님의 재림은 믿어야 되고 그 귀한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기다려야 합니다. 상급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사들 뭐 일부 이 목사들의 가르침이 아주 유치하고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상급교회를 배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니까 밥을 먹다가 돌이 콱 씹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밥그릇에 그냥 내던집니까? 과격한 분들은 그냥 밥상채로 그냥 집어드리세요. 옛날에는 조리라는 걸 써가지고 왜 쌀, 그 돌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근데 돌이 또 들어가잖아요. 씹히잖아요. 예.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나서 그 목욕물을 버린다는 것이 아기채 그냥 버려버렸어요. 돌이 씹히면 돌은 골라내고 밥은 먹어야 되고 도로물은 버리고 애기는 버리면 안 되죠. 상극교리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배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결에 에이 그 유치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고 물론 유치한 것들이 있지만은 남은 내가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유업의 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신령하게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상을 믿으셨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는 유업의 상을 바라지 않고서도 바울처럼 그처럼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유업 교리를 가장 강조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유업의 상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복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서 이렇게 중단돼, 그것이 아주 도장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이제 가는 거다,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음에는,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상의 놀라운 축복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상이라는 것은 사후에 천국 가는 것이다, 혹은 상은 뭐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유업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산 선한 삶에 대한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내가 당연히 할 일 했는데 무슨 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고 사랑의 삶을 산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께 칭찬하시고 상 주기를 응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유업에 대한 기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선한 삶을 통해서 유업을 받도록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감사의 기쁨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유업의 상을 받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였고, 하나님의 후한 배려에 감사하라고 아까 읽은 말씀 12절에서 얘기했어요. 그걸 무시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한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는, 그 까닭은, 그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주께서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이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르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보응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양쪽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관련 성구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빚지고 사시잖아요. 물론 빚이신 건 뭐 없죠. 우리가 빚을 졌죠. 하나님 빚을 지신 것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뭐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근데 아들만 달랑 내주고 그 다음에 다 끝났습니까?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속한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받았으면 그의 후속되는, 구원 이후에 후속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복들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맨날 뭐 그냥 내 삶에 직결되는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 복들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이에요. 물론 물질적인 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 같은 은혜를 받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유업의 상임이에요. 상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구원받은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유업이라는 것은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근면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한 가지 진짜 부지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는 유업의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이거 그냥 금방 덜컥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기쁘게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외출애굽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못 갔습니까? 광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업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을 달아보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받을 몫의 그 기업의 부분이죠. 그 몫의 땅이 있었어요. 그 유업의 땅은 각 지파에게 할당이 됐는데 각 지파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도 각자가 받은 유업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발휘해서 역경을 참으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자가 될 때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신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업의 상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신자가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은 조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유업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를 근면과 믿음과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지만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뭐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유업의 상을 받으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상을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 많은 우리들이 잘 아는 인물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뭐 에녹을 비롯해서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잔뜩 있어요. 그런 그 믿음의 선열들이죠. 수많은 인물들이 유업의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 보세요. 모세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는데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욕을 참으면서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애굽 땅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받게 될 유업의 상이 모세로 하여금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유업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근면하지 않으면 못 받고,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처음에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꾸준히 믿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우리가 이 꾸준하지 못한 게 참 문제. 꾸준하지 않는 건 게으른 거예요, 또. 적당히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나 오래 견딘가,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그거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유업을 바라는 우리도 날마다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주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저에게 충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꾸준한 인내가 없으면 아무도 유업의 상을 위해서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막 마음 편하게 그냥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맞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뇌와 스트레스가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이제 오해를 하면은 아, 부지런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아 그러면 유업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해서 받는 거니까 그건 나에게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내 믿음의 대가가 아닌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 받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은혜잖아요. 거저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로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유업을 향해서 내가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업은 비록 내가 정치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받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내 힘으로 얻어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설 일도 아니죠.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는 여러 가지 흠이 있잖아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근면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선행을 칭찬하시고 거기에 대해 상을 주시겠다 하시는 분, 그럼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못난 우리를 왜 그토록 고려를 하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슴에만 있습니다. 왜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의 놀란 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 썩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 앞에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유업의 상이 이제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너무 크고 너무 좋은 것일수록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맨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업의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기부여를 충분히 받을 만큼의 힌트는 주고 있습니다. 유업의 상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의 모든 고통과 고뇌를 이해를 하고 참 힘드셨지요. 그러나 그 일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참 그리고 수고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그 아픔이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착하가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꼬꾸라질 거야 아마. 네. 내가 뭐 잘한 것이 있다고, 내가 뭐 충성한 것이 있다고. 그러시면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그때 네가 한 그 작은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은 사후 천국에서 더 큰 책임과 더 큰 영예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후에 천국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를 상속받으실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었다면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과업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유업의 상에 대한 가르침에 이제 교훈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내가 하는 그 행위, 선한 행위, 주를 위해서 하는 선한 행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부여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행을 크고 작은 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건 뭐냐? 갚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록할 때 그 왜 기록합니까?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나중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을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질 않으세요. 안 잊어버려요. 주 안에서 맺는 모든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열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이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면 또 누가 기뻐할까요? 내가 기뻐하죠.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동시에 유업의 상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가 받은 재물들,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유용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업의 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고난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받는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청하신 뜻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청하신 것이다 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유업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성을 깨닫게 합니다. 유업결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때 상급기를 얘기하셨어요. 선지자들도 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난을 즐거워할 고난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받을 복도 없다는 거죠. 유업의 상도 없다는 거죠. 듣기는 좋지만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되는 것을, 내가 손해받은 것이 뭔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욕들은 게 뭔가? 내가 무시당한 것이 뭔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받은 고난이 있는가? 너무 편하게 나는 예수 믿지 않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해보세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해서 내가 살겠다 하고 하면은 망가지가 걸려요. 네. 세상식으로 살다가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로열 패밀리의 멤버로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무시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하시고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공의의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삶을 주권적인 권한으로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서 온 우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형언할 수 없이 많은 그 복을 상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본질상 진로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진로의 자식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자비와 친절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게 합니다. 뭐 희생증 당하고도 뭐 억울하게 생각지 않고 크게 손해됐다고 마음 상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읽어드리겠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권능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유업의 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의 선행을 인정하시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자,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상상 한번 해 보시면은 이거 강개무량하고 감지덕지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입으로만 감사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충성하였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한 일이 있었습니까?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나마도 제가 뭐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결점 투성이고 불완전한 것 투성입니다. 진정으로 착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선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제가 아니고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놓아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의 발 앞에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십시다. 나에게는 과연 주 앞에 드릴 면류관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바치고 있는데 나는 바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도 받지도 못했고 주님 앞에 들을 면류관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유업의 면류관을 향해서 살아야겠죠.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이기적이고 상업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로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그 유업의 상이 주 예수의 보좌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멸류관을 받아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받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내가 상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유업의 상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힘써 받는 것이 유업의 상이에요. 누구를 위한 상급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도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다 멸망시킨 후에 자기 나라를 하늘 아버지에게 바치신다고 하셨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왜 그때까지만 왕노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왕관을 하늘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스리시고 사탄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패턴을 따라서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내려드리고 우리의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바쳐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업을 추구해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께 벗어드릴 면류관이 있기 위해서 약속하신 유업을 향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